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종은 하나님 쓰시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회중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가 온전히 분명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적은 것도 저희들이 감사하며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맛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신앙의 목표를 세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에 근거하는 신앙,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신앙을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신앙의 목표로 붙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지 스윈록이라고 하는 목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뿐이다. 우리의 감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의 이성이 뭐라고 말하든지, 교부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교회의 회의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전통이 무엇을 말하든지 관습이 무엇을 말하든지 성경과 충돌하거나 성경에서 벗어나거나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성경에서 도출될 수 없는 것이면 우리는 그것들을 가짜와 불순물로 여기고 거부해야 한다. 저는 이 조지 스윈록이라는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하여서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은 거짓이고 가짜고 불순물이며 우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거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일곱 가지 비유는 모두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든 분들이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한 번쯤은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시든지 오늘 천국의 주인이시며 천국 문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생각하는 개념이 반대된다면 미련 없이 아무런 주저 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셔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을 듣는 개인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성장을 설명하는 비유라고 할 것 같으면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동일하게 현재 임하여 있는 천국을 설명하는 묘사로서 천국의 외적이며 전체적인 묘사를 그려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일곱 가지의 비유가 다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증거하는 진리는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신자들 가운데 위선자들이 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는 진실한 신앙 고백자들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사람들은 함께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것이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영원히 분리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가라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기를 원하는 첫 번째 진리는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은 자기 성찰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밤에 몰래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밭에는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그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경고를 받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비유를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사탄이 얼마나 깊은, 얼마나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은 원수이고 악한 자이고 거짓의 아비이고 참 잔인한 원수인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 깊은 증오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사탄이 얼마나 비열하고 교활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은 밭에 밤에 몰래 와서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이것이 천국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동안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드디어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자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은 가라지를 뽑아내라고 그 종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인 것을 아시고 종들에게는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왜 주인이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까? 종들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뽑다가 잘못해서 곡식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서 추수꾼들이 쉽게 분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은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따로 모아 불태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통해서 잠들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온전한 신앙을 고백하는 진실한 신자들만이 모이는 모임이 아니고 많은 위선자들이 섞여 있음을 깨닫고 자신이 믿음에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마음에 계시는가를 늘 성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온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 진리에 비추어 보면 이 지상에는, 이 땅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목사로서 완전한 교회를 세우기를 꿈꿉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상에는 결코 완전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 나아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의 모든 역량을 공원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거짓과 위선으로 그렇게 혼탁하게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일하는 자입니다. 물론 어떤 교회는 참된 신자가 더 많고 또 어떤 교회는 위선적인 신앙 고백자들이 더 많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지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신자들로 구성되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모델로 삼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사도행전 5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 가운데 지도자로 여겨졌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나바와 같은 반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위선적인 사람들이었고 성령을 속인 죄로 두 사람이 같은 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죄로 한날의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 5장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겐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로서 제가 이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거나 가리우거나 왜곡시킬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복된 상태로 이끌어 간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기를 좋아하는 위로와 축복만을 1년 52주 동안 되풀이하는 설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은 종들일 뿐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상반된 메시지를 증거한다면 그 설교자는 더 큰 심판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그 거짓된 복음과 거짓된 메시지를 듣고 따라간 자들 또한 함께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38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사탄이 얼마나 깊숙이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일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가라지를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묘사하시는 주님의 이 묘사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지상의 교회에 속한 것으로 안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가, 늘 자기 성찰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증거하기를 원하는 진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실한 신자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을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좋은 씨를 뿌려놓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그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자녀들이라고 말할 만큼 이 천국의 확장에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2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고백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아끼시는가를 드러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그 백성 하나하나를 아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행여나 종들이 부주의함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범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위선자들을 다 뽑아내고 싶지만, 추수 때까지 그 일을 미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행여나 실수가 발생해서 알곡이 상할까봐 주님은 염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교회 가운데 가라지를 뽑아내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진실로 신뢰하고 믿는 그 신자를 마지막 날까지 보존하시는 그 일, 알곡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시는 그 일이 주님에게 있어서는 최우선적인 일이 됨을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는 많은 위험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 말씀을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확률로 보면 말씀을 듣고 결실하게 되는 것은 25%도 되지 않죠.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져서 가시가 질식시켜 버려서 죽어버리고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만이 결실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이러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인한 원수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위선자들을 섞어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그는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사단에게 속기 쉬운 그러한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그 백성들을 마지막 날까지 상하지 않고 온전하게 보존하시겠다고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그 양떼들을 보호하시는데 하나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 모든 그 양떼들을 완전하게 지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할 것이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많은 위험과 사단의 강력한 방해와 이 세상의 엄청난 죄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날까지 보존될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아끼는 성도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들로 하여금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 알곡이 상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한 연약한 성도가 가진 믿음이 지극히 적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진실되다면 주님은 그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일은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과 7절에 주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는다면 그 경고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를 성찰하는 열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37절에 보시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전파하는 설교자들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이는 설교자가 아니고 목사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가리우는 자들은 주님께서 더 큰 심판으로 그들을 대하실 것입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시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설교자로서 설교자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 37절의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 씨 하나하나의 소유권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돌봄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성도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엄청난 사단의 계계 앞에 서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고 마지막까지 보존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세상 끝날에는 의인과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끝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분리됩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영원히 분리됩니다. 본문 41절과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과 42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를 모아 불 속에 던지는 것처럼 악인들은 영벌에 처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모든 가라지들을 다 소멸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와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죄인들은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죽음이 역사하는 것들을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나이에 오기까지 어떤 분들은 20대, 어떤 분들은 10대, 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또 80대 그런 성도들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아십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죽임을 당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또 그렇게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70, 80을 당연하게 살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운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죽음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땅입니다. 저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던 두 명의 학생들을 잃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있을 때 잃었고 또 한 명은 미국에 있을 때 잃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아이들인데 갑작스런 죽음으로 두 학생을 잃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계기가 될 때마다 그 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 이름들이 저희의 머리 가운데, 저희의 기억 속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죄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피난처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남아있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처해지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해지든지 아니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든지 오직 두 가능성만이 존재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 기억하는 최고의 설교자 중 하나인 요한 웨슬레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 웨슬레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지옥불에서 건져내어 그들의 옷에 붙은 지옥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꺼버리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에 자신을 영원히 불태울 지옥불이 붙어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지옥불은 그 어떤 것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죄인들의 겉옷에 붙은 그 지옥불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그 명령 안에는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가장 훌륭한 교부, 교부라는 말은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각 교회를 목회했던 그 초대교회의 그 감독들이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데 그 지역을 그 책임을 맡았던 그런 감독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교부라고 말합니다. 그 교부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본문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가라진 사람이 내일 곡식이 될 수도 있다.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 뒤에는 이와 같은 숨겨진 뜻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라지인 사람이 내일 곡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추수 때까지 죄악 가운데 마음껏 살아도 된다고 허가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참되게 회개하고 자신의 겉옷에 붙어 있는 지옥의 불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끄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마지막 절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의인들은 누구입니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고 죄인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순종으로 옷 입은 사람들을 본문은 의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장차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묘사입니까?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요. 왜 이 가라지 비유에 함께 섞여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 내용상 이 가라지 비유의 한 부분을 담당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은 현재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미미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가를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 몇십 년 전부터 한 15년 전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부터 아마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은데요. 제 마음에는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교회는 참 연약하고 초라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현재 교회의 모습은 너무 미미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의 큰 슬픔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고 초라하고 이 세상을 진리의 빛으로 비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는 모습의 모습을 그리는 그런 묘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누룩의 비유와 같이 반죽에 섞여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지상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이라고 믿기에는 하나님의 교회는 연약하고 미미하고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겨자씨 비유와 누룩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현재 미미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누룩은 반죽 가운데 섞여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46편에 보시면 제가 시편 146편을 토요일에 그 설교했는데요. 시편 146편에 보면 얼마나 초라한 사람들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편 146편 7절부터 보시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과부와 고아를 붙드시며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 도다. 여기 억눌린 사람들, 주린 자들, 갇힌 자들, 맹인들, 비굴한 자들, 나그네들, 고아들, 과부들, 이 사람들이 누구를 묘사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훨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존귀와 명예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 어떤 목사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설교가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에서 근거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거짓이고 또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쓰레기와 같이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연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성도는 마지막 날까지 보존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심판날에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영원히 분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성도들에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영원한 분리를 생각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한 영혼도 빠짐이 없이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